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02년을 보내면서 송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보에는 미처 바꿔나가지 못해서 이사야 강의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강의는 1월에 가서 다시 이어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유는 아픈 관계입니다. 이번 추위에 많이 아파서 마음에 좀 변화가 있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바꿔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미, 즉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세베대였기 때문에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니까 이때만 해도 여자들은 참 힘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고 여기 이렇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세베대의 아내, 그럼 누가 잡아먹어요?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이제 구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나중에 지금 주님께 충성한 보상으로 하늘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어로 표현하면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아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섬기고 종이 되라 하는 것인데 이건 무엇에 대한 사실은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뭐에 대한 역설이냐 하면 세상적 그 대접받음, 세상에서의 영광에 대한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훌륭해지고 보상받는 것이 세도를 부리는 것, 높은 자리에 나가고 그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말하자면 대접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는 것은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저 스스로도 이렇게 목사로서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에게 본성적인 그 가치라서 누구나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1980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있던 교회 교인들이 와서 모두 이렇게 축하 말을 해주셨어요. 능력 있는 종이 되세요. 능력 있는 종이 되세요. 다 그랬다고요. 능력 있는 종이 돼서 이렇게 광빨이 잡기를 그렇게 다 축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그거를 뭐 좋게, 그분들도 물론 선의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좋게 받고 늘 그러지 않아도 제 이름에 영자가 있으니까 영빨을 이제 소원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깨우칠수록 신앙의 내용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너무나 이건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이지 권세를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투표하는 데 가서 섰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교인들도 여럿 만나서 아니 목사님도 투표하러 오셨군요. 아니 목사도 투표하러 오죠.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딱 눈 감고 인상 쓰면 투표 용지에 표가 딱 돼요. 무슨 목사는 가서 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 뭐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빠가 뭐 정확히 뭐 애한테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애한테 설명하기가 좀 난하게 됐죠. 그리고 당신이 대답해줘. 엄마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대답을 했죠. 대통령은 말이다 책임은 많고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다. 그 애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부모만 알아들었죠. 그 애가 갸우뚱하더니 그런데 왜 다들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요? 훌륭해서 그런단다. 더 못 알아들었겠죠. 신앙이라는 건 말이죠.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책임만 많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받은 유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받는 유혹은 뭐냐면 기독교가 힘을 가지기를 바라는 유혹입니다. 에? 그래서 무슨 여기 길 건너 봉은사에 이따만한 불상이 섰단 말이에요. 불쾌하죠. 남포교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게 불길이 충천한 교회 앞에 불상이 선단 말이야. 그냥 우리 답심해서 기도하면 그냥 레이저가 나가서 녹여버렸으면 이런 그런 식의 발상들이라 말이죠. 신앙이라는 게. 그것도 뭐 이제 조금 더 좁아지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나중에 가면 내가. 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섬겨야 되고 종이 돼야 한다는 식의 신앙의 진정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리는 것, 세도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신앙에서 떠나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14절부터 거기 이 25장에 등장하는 세 비유 중에 하나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한 종에겐 5달란트, 하나에겐 2달란트, 한 종에겐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하고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이 두 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해서 뭐라고 칭찬을 받느냐 하면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다음에 그 23절에 보면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동일한 아까와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25절에 나오듯이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종이 앞에 있는 종들 같이 불성실하고 게을러서 그 돈을 묻어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유의 대조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종이 게으르고 미련했으면 그 돈을 낭비했겠죠. 자기가 그냥 다 탕진을 했겠죠. 근데 이 종은 탕진도 하지 않고 파묻었다가 원금을 돌려준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주인에 대한 사실은 일종의 불만의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불만이죠? 내가 쟤들보다 뭐가 못해서 쟤는 다섯 주고 또 쟤도 둘 주는데 난 하나냐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죠? 파묻어놔 딱 돌려줬다고요. 그래 보이죠? 여기가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뭐라고 꾸짖느냐 하면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게으름이 문제 아니라 악한 것이 지금 서두에 나오는 중요한 이 종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가졌던 이 악함은 말하자면 맡은 일이 자신에 대한 증명이요 자랑의 빌미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섯을 맡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다섯을 맡았냐 둘을 맡았냐 하나를 맡느냐는 주인이 정하는 것이고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틀린 것입니다. 이 종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을 어디서 실패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섯 달란트 주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데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 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그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고작인 신앙생활밖에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지위나 경제력이나 이름을 주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섯 달란트를 안 맡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죠. 1년을 돌아보는 때죠. 1년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다 잘한 것은 없고 못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잊자고 막년회를 하죠. 잊어버리자고 자꾸 술만 먹죠. 그러나 술 먹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 반복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안 주셔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신 것을 모르고 있고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못난 사람들은 말이죠. 그 지위가 갖는 권리부터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리, 국회의원의 권리, 그 자리가 갖는 혜택, 그를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 권리들은 다 책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준 것이지 책임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주는 권리는 없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의 자존심을 채우거나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99.9%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한 달란트는 무슨 모습으로 오느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이라는 것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치를 떠는 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승천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왼수들, 마누라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혈연일 수 있고 뭐 그런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고 여러분들을 날지 못하게 하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자식 때문에 희생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고 부모 모시느라고 아무것도 못했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고 아내가 붙잡아서 아무것도 못했고 라는 식으로 마치 이런 장애물이 없었으면 승천해서 용이 됐을 텐데 이런 짐들 때문에 내가 논바닥에 길게 들어놓은 이무기? 아니 올챙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겐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셔서 매일 이렇게 지지고 볶고 그날이 그날인 생활을 하다 이 얼굴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얘기가 뭐냐 하면 천국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렇죠? 13절 보실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에 관한 결론이죠? 그거는 열처녀 비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열처녀 비유. 그리고 이어서 이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어디로 가죠? 31절 이하.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르고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할 겁니다. 그때 복받을 자들에게 나와 뭐라 그럽니까?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죄악된 본성의 욕구로서 승리와 영광을 자꾸 찾는 거예요. 내가 우위에 서고 싶고 내가 속한 집단이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나,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나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속에 보냄을 받고 있고 거기에 있는 일들을 책임으로 맡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아시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없는 집이 없죠. 왜요? 죄인들이 모여 사니까. 이기주의자들끼리의 합의니까. 서로 자기 좋게 한 말이니까. 왜 싸우죠? 언제나 싸울 때. 난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이거 아니에요, 언제나.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난 당신이 눈이 두 개라서 싫어. 이렇게는 안 싸우잖아요. 응? 눈이 하나면 좋겠어요? 이 싸움들의 배경은 모두가 다 자연인이 가지는 죄악된 본성이라고요. 신앙인이 되면 다르죠. 이젠 우린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 같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줄 알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거든요. 그렇게 내가 보내지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동료든 친구든 거기 어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편을 들 때만 한 번씩 마음에 드는 거지. 그 사람들을 섬기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첨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뭘까요? 아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비유에서도 다섯 달란트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달란트라는 건 굉장히 단위가 큰 단위입니다. 금화입니다. 제가 지금 그 액수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만 달러에 해당할 겁니다. 다섯 달란트쯤 되면.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한 것은 자기 것이 아닌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지 크다 작다 액수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화를 냈던 것이 주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위치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의 잘못은 능력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의 문제는 충성 여부에 달린 것이지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라니까요. 아, 예, 여기가 어려울 거예요. 큰 일을 부탁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작은 일을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작게 여긴다는 개념은 성경에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수행했느냐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니까요. 왜? 그게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것이니까 맡은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종의 종된 평가의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개념을 가지시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에 대하여 그것이 그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 같이 자신의 지금의 형편과 지위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기서 져야 하는 모든 짐들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아야 돼요. 뭐가? 산다는 것은. 그 막중한 임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큰 이유로, 어떤 큰 이유? 국가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더 큰, 더 많은 달란트를 달래서 사실은 그것을 훈장으로 자신을 치장하려는 욕심을 슬쩍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만 쓸까? 이걸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꾸중받는 이들도 이겁니다. 41절 이하입니다.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죠? 여러분, 아내, 남편, 자식, 오다가다 만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사는 동네 이웃, 늘 와서 징징거리는 친척,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늘 이렇게 피를 말리고 각다귀 떼와 싸우는 것 같고 이렇게 늘 밀고 땡기고 한 발 나갔다 한 발 돌아오는 것 같은 밤낮 그날이 그날 같은 생을 사는 게 뭐 신나는 것도 없고 획기적인 것도 없고 근사한 것도 없고 꺼내놓을 것도 없는 것이 이게 정말 이게 신앙 인생이냐? 맞습니다. 그게 신앙 인생입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걸 외면하시고서 하나님 앞에 신자요 열심을 가졌으니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지 마세요. 아주 죽여버릴 거예요. 뭘 또 달라 말이에요. 다 줬는데. 세상이 우리를 자꾸 속이죠. 유혹하죠. 거울을 봐. 넌 어디 갔어? 왜 너희 엄마가 있어? 이렇게 속이죠. 네 남편은 세상에서 이름이라도 얻었는데 넌 뭐야? 누가 알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애업이라고. 얼마나 성질나냐? 쌍. 왜 참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울에다 써놓으세요. 아시겠어요? 거울에다 사탄아 물러가라. 속지 마세요. 성경이 이런 일들에 대해 얼마나 우리를 잘 교훈하고 있는가 보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 보세요.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러 오시는데 롯이 의인이에요. 롯이 그 송에 살면서 그 양심에 많은 민망함을 그 늘 받으면서 정말 그 살아요 그 속에서. 그는 무슨 그 소돔 고모라의 정치가도 아니고 재력가에 불과하죠. 아브라함이 묻죠. 거기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악당들 때문에 그 의인 10명도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내 그 의인 10명 때문에 나머지 악당들을 다 살려주겠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죠. 그죠? 소돔 고모라의 왕이 의인이면 내가 살려주겠다든가 국방장관이 의인이면 살려주겠다든가 무슨 그런 식의 지도자냐 아니냐 유명인사 이런 거를 전혀 따지지 않고 거기 의인 10명이 있느냐만 묻습니다. 의인 하나가 된다는 것. 오늘날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해서 성도 하나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튼튼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튼튼한 교회를 세우고 튼튼한 회사를 세우면 튼튼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튼튼한 나라가 섭니다. 한국은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천만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의인 10명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 모자랄지 모릅니다. 처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문에 이제 중단하고 6.25 직후에 다시 이제 활발히 선교 활동과 함께 때 구호품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보고 구호품을 나눠주기 위하여 성도들을 수를 적어내라 그랬더니 대한민국 인구를 넘어버렸죠. 그래서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욕심을 내는 신자들만 양산이 되었고 의인으로 살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섬기고 종이 되는 신자는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민감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새해를 맞자고요. 정말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구라를 칠 것인가? 정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이딴 식의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나 남포교회 다녀.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무슨 낯짝으로 그 얘기는 하세요. 보통 나 남포교회 다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뭘로도 자기의 신앙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일어나라 그러지 않을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기가 정당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느 교회 나가는지 나 신앙인이다 아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다르잖아요. 섬기고 종로로 타는 자와 나 잘나서 그런 자는 그러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죠. 그거 못 알아보면 그게 눈깔이에요. 왜 세상이 교인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다르지 않으니까요. 똑같잖아요. 더 지랄 맞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세상 사람보다 욕심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무슨 욕심? 세상적 욕심 더하기 신앙 욕심. 억수로 많은 욕심이죠. 뭐이 남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스스로에게 한심하셔야 돼요. 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칭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헛되지 않게 간섭해 주십시오. 저를 제 욕심대로 놔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이런 내용에 대한 권면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시해서 로마서 14장 7, 8, 9절에 가면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요절로 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7절, 8절, 9절을 읽으시면 여태껏 제가 한 모든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을 만납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주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작은 것이 너무 많이 보이고 큰 것도 많이 보여서 참 큰일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큰 것으로만 달려가고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에 우리의 마음은 쉽게 동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며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조각하시고 훈련하시고 주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헛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